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시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한 그릇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후에 용기를 내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결과는 혹을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라며 내가 내 백성을 건지고 속량하여서 빼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그들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6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기도를 또 우리의 하소연과 푸념과 같은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소연 같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보다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아니 되시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서 계신 삶의 자리는 어떠한 곳들입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올해 한 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실패 또 환난의 땅에 서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바로왕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그 어떤 곳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엑스 호도서 길 밖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출애굽길을 써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난 11월 4일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68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위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꼽았습니다.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위에서 올해 2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 2위로 밀리게 된 이유라고 포브스는 밝혔습니다. 또한 포브스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되었으며 25년 뒤에는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68명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1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브스가 후진타오 주석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즉 13억 명을 거의 독재적으로 통치하고 있고 또 그는 서방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법원이나 관료의 간섭 없이 강줄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도시를 짓고 인터넷을 검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제1위가 바로왕입니다. 그는 후진타오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비록 애굽 왕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잊혀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론 역시 애굽 땅에서 태어나 83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2천만 명 정도 되었다면 영향력 1위가 바로왕이고 2천만 첫 번째가 모세이고 2천만 2번째가 아론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2절은 1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론, 바로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순서의 말단에 불과합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순서가 세상 사람들이 정한 순서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과 그 시선을 마주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 밖의 길의 주인공이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7장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과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파리떼 재앙, 가축들에게 돌림병, 즉 악질이 생기는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3일 동안의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리즈처럼 이어집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애굽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왕입니다. 나의 완악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길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비록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6장 26절에서도 군대라고 언급하셨지만 이번에는 내 군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 노예들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게 된다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민화 정책을 씁니다. 섹스를 탐닉하게 하고 스포츠에 빠지게 하고 온갖 놀이문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마약 중독에 걸리게까지 합니다. 또한 그들이 경제력을 갖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갖 제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군사력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무기를 사 모으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아마 통치자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반드시 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 훈련을 받거나 또 군사 조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온 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건져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휘관, 영원한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합지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국가수반,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 국가 수반을 정점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국가 수반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면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 올리기도 하고 그 국가 수반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게 되면 나라를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 즉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한들 하나님의 손바닥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 한 절이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란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즉 한주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보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대로가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현명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절에서는 갑자기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있는 나이 외에도 성경에는 종종 그 믿음의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그의 나이가 130세였고 또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모든 나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점,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나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허황된 또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는 자기의 나이대만큼이나 빨리 간다고들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시속 20km, 40대는 시속 40km, 60대는 시속 6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 곱하기 2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시속 60km, 50대는 시속 100km, 70대는 시속 140km. 그렇게 50년, 70년을 살았는데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이 시편 90편의 표제에 의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3500년 전에 8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3500년 전에 이랬다면 지금에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듯한 그 인생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처럼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인생을 더 천천히 더 의미있게 사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를 갑자기 밝히는 것은 그 모세의 지난 삶이 신속히 지나간 것 같지만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80세인 나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 공부 시간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0년 동안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훗이 20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배우게 되는 여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30세 정도였다면 그는 7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 우리의 연세가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적이 시작이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사장에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뱀은 애굽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반응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는 그 지팡이 모양으로 동면을 하고 있던 뱀을 던져서 깨웠거나 아니면 마취가 걸린 뱀을 던져서 그 마취가 풀리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는 잡으면 금방 죽기 때문에 회로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 고등어에 침을 놓아서 마취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어를 잡아서 수족관에 넣으면 몇 시간 살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마취를 시켜놓으면 며칠 동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그 요술사들이 체면술로 뱀들을 뻣뻣하게 만들었다가 던지면서 그 뱀이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술들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은 이적이었고 그 요술사들이 뱀을 만든 것은 요술, 즉 마술이었습니다. 아론이 행한 것은 진짜였고 요술사가 행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사 여탈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코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그 원어적으로는 이른 새벽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나오는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로왕이 나일강에 새벽 같은 시간에 그렇게 나왔던 것은 그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일강에도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는 크눔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크눔이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에게 준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크눔 신은 나일강의 수호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또한 하피 신은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범람한 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그 삼각지를 이루어서 옥토가 됩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 하피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그 새벽 시간에 나일강에 나왔던 것은 그 신들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 같은 재앙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온 애굽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행한 일이지만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세 번 나옵니다. 그 세 번의 내용들이 비슷한데 바울은 이전에 주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박해했던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가 가담했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까지 원정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손을 내민 것은 곧 하나님의 손 내밈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당함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온 애굽이 피바다, 정확하게는 피강인가요? 피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또 애굽 사람들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사건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애굽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과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사건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우리 7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한번 펜을 들고 따라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에 줄을 끊고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고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기도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 줄을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지팡이를 예, 나일강을 쳤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아,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거기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에 줄을 꺼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뒤로 가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 폐허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좋으십니까? 예, 그만큼 그 자신들의 교회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기적으로 존재해야지 기적은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들은 만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다가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라면 중에 이 라면의 이름을 뭐 정해주십시오 하고 그 TV에 광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 이 라면입니다. 그 기적이 4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적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로왕은 그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전화상담부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신앙상담을 1시간 반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강조점은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초월, 즉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점점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단이나 이단기가 있는 곳에는 이런 초월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초월은 계시를 위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뒤로 까무러칠 만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또 그러한 일을 매일 평생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적 같은 일은 성경 한 절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은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된 마음을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사로 선택되기 위한 가장 기초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전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항했는지를 아주 치밀하고도 명쾌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던 그 사실을 광야 교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설교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봐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에도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님 아니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스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선한 사람들, 나보다 더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우리는 믿어진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이를 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은 살아갈수록 진리인 것을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기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한 사람의 완악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이 가장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결론 맺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